지난 5월 5일 첫 주에서부터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승리, 복음으로 인한 승리, 기도로 인한 승리, 여러 가지가 얘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이 내용도 역시 승리의 비결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그런 놀라운 특권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목처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권이죠.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보이는 현실의 절망에서 한탄하는 탄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죽게 된 상황에서조차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은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찬양을 통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곳만 생각을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임금과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세일산의 주민들이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치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물리쳐 주신 브라가 골짜기의 이야기, 대단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다볼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사실 여기 몸을 굽혀 엎드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베레카 뭐 이런 말입니다. 찬양의 모습인 거죠. 19절에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특히 그하 이런 사람들은 법궤를 메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와 같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신뢰하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고요.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참 우스운 모습입니다, 사실. 군대 앞에 대포를 밀어야지 무슨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패하였으니, 23절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이렇게 전쟁은 전혀 칼도 써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끼리 결국 싸우게 해서 멸망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은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함께 하심을 감사와 찬양의 이유로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20장 12절에 보면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이런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 보니까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역시 시편 95편 1절 2절에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잡히실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도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태복음 26장 30절, 마가복음 14장 26절 하는 말씀 역시 귀중한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인생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모든 인생의 애환을 노래로 엮어냈던 우리 민족성이 타령이나 슬픔의 노래를 주로 불렀던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맛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브라가 골짜기 승리나 빌립보 감옥을 열어젖힌 바울과 실라의 경험을 우리도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브라가, 베레카라고 하죠. 이 말은 본래가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라크에서 온 말인데, 그래서 축복이라든가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과 저주 속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바꾼 것은 역시 그들의 믿음의 역사 때문이었다고 보는 거지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선한 임금이었습니다. 물론 북쪽 아합과 더불어서 연원하고 또 함께 협력했던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충성된 임금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도 최고의 절망적인, 마지막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뒤집는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보다는 의미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의 조건은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의 조건을 되게 예배라고 하는 걸로 한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배니까 찬양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두 곳의 말씀을 봤지만 이 모두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찬양할 일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전혀 찬양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는 미치광이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미래의 어떤 기대보다도 지금까지의 사랑의 역사를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찬양의 시간이나 장소가 좋을 때만 노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모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 역시 어디 우리 자신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과 실라는 주님 때문에 맞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갇힐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얼마나 찬양할 조건이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찬양할 조건이 많습니까? 시편 기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권면을 주고 있는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3편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누굽니까? 또 의인들이 누굽니까? 사람이 의인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말과 결부되는 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 내가 즐기는 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란 내가 기분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첫째고 그렇다고 나 자신은 아무 감정 없는 입술의 노래일 수만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과 기쁨을 담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일 것이고 신령한 노래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나의 마음과 영혼의 감격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어떤 요소도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관계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고 사랑하시는 감동이 바로 바탕이 될 뿐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리고 악기 음악의 대가였던 다윗에게 후기 선지자인 아모스는 오히려 좀 냉혹한 판단을 주고 있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찬양의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이해합니다. 찬양의 조건을 찾으면 찾을수록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한번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뭔가를 한번 꼽아보십시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려라.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또 있다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역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이 원리는 찬양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찬양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든 그것을 감격으로 즐거워하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찬양을 드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찬양은 꼭 곡조를 신은 그것만이 찬양이 아님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가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격을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불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현재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만은 이것은 항상이라는 범사에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지요. 우리는 짐짓 찬양하는 복을 잃어버리고 많은 경우를 더러 겪게 되는데 사실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이라고 말하는 모든 때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찮게 보지 않으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사람들이야 우리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누구라도 진정으로 은혜에 감격하는 찬양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도 확신합니다. 왜 우리를 귀하게 보실까요?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주고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실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그 귀하게 보시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세로 사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을까? 하필 왜 밤중에 드렸을까? 아침에 날이 밝아올 때 찬양 드려도 될 것인데 왜 하필이면 간수까지도 졸며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찬양을 드렸을까? 이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날이 새고 나면 자신들의 삶이 끝나 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을 찬양과 기도로 채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간수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날이나 새면 하지 그 밤중에 역시 하십니다. 밤중에 하죠. 왜입니까? 그 사람들이 밤을 새기 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신과 고백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에는 옳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에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할 때 그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미래에 주실 은혜를 현재에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현재적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즐기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도와 함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그 밤중이 지상에서 드리는 그들의 마지막 기도요 마지막 찬송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많이 친 후에 캄캄한 토굴의 감옥 속에 이들을 가두면 날이 밝아서는 죽일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즐기고 기뻐하며 구원을 즐거워하는 그들을 우리에게도 나누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저들의 삶을 능력으로 승리케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여 은혜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의 은혜와 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것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고 감동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긴박하고 안타까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둥바둥하고 처절한 어떤 모습보다는 마지막을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역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바울과 실라는 과연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었을까? 저는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찬양에 있는 찬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는 찬송가 303장을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격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은 그때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본다는 거죠. 자신들의 육체가 채찍에 찢겨서 피멍으로 욱신거리면서도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격하면서 찬양과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절박한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주님의 임재를 즐기며 찬양할 수 있는 현재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적군들의 연합으로 몰려오고 자신들은 싸울 여력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즐길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이었음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이 두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마지막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현재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현재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의식하는 백성들이라면 모든 순간이 특히 마지막의 순간까지도 찬양이 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불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앞에 두 제목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매죠. 찬양은 환경을 뒤집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물론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찬양한다면 같은 입장일지라도 초라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한 어떤 대가를 다시 바라면서 물론 그런 기대가 전혀 배제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런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현실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즐기는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망을 뒤집어 감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그리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어쩌면 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기고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로 현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요. 절망적인 마지막의 순간조차도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그 찬양의 사람들에게 칠흑같은 토굴 속의 감옥도 어둠도 메뚜기 떼처럼 자신들을 죽이려고 몰려오는 적군들도 더 이상 저주와 절망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역시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은 찬양으로 나가려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가 뭡니까 이게? 바로 확신하는 겁니다. 아만, 아멘이라는 것이 다 같은 어근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찬양, 드리는 기도가 이 여호사밧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고백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통로인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을 또 신뢰하라는 거지요.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되고 그의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면 형통할 것이다.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현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은 억울함과 절망으로 깜깜한 땅굴의 감옥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찬양하십시오.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 사탄에게 직면해 있다고 할지라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찬양하십시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즐기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 속에만 있는 이 사건이라면 우리가 이거 읽을 필요도 없고 또 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마음껏 그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